KBS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토론 정치의 재구성이 오늘은 요일을 옮겨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여야 양당은 서로의 공천을 폐륜 공천이라고 비판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다 공천이 평화롭고 조용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야 공천 마무리 상황과 선대위 구성 1부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제3지대에선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비례대표 공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비례 위성정당과 제3지대 움직임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정치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정치를 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쟁쟁한 분들이죠.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지원입니다.
하흥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하흥기입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함께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준우입니다.
네, 왜 강조를 하는지는 프로그램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먼저 백지원 부대변인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대 양당의 지역구 공천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돼 가는데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서로 이제 상대 공천에 대해서 극도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어떤 점을 콕 집어서 평가를 해주실까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독재체제가 완성이 됐다를 공천 결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자체가 폐륜적인 인물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폐륜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내뱉은 것 자체가 판단 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폐륜 정치인이라고 할 때 국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인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정봉주 의원 공천 같은 경우에도 DMZ 발목질에 밟으면 목발 경품으로 주자라는 식으로 이제 뭐 피해 장병들에 대한 모독을 했다거나 뭐 미투 논란, 망언, 성추행 같은 여러 논란의 상징이 있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본인의 패착을 오히려 드러내는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가족 대상으로 뭐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있거나 뭐 여성의 신체에 대한 욕설을 했다는 폐륜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에서 뭐 좋은 점도 평가할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분열 양상이 좀 잦아들고 이제 지도부가 단일 대오를 결정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뭐 국민께서 보실 때 자꾸 이렇게 당들이 각각 분열하는 그림들이 너무 심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은 평가를 내리신 부분도 있군요. 자, 한기 부대변인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긍정, 부정 다 말씀을 주신다면요.
뭐 남의 당 공천에 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지금 당대표들끼리 설전 주고받는 것도 하나만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백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당의 공천이 뭐 완벽해야 저 말이 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받아치는 건 얼마든지 받아치죠. 그건 일베 출신들 공천하는 당 아니냐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얘기 해서 뭐 하겠어요. 국민들이 듣기 좋지도 않을 거고 저희 당에서 공천 때문에 잡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빨리 수습을 하고 본선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로 저는 가름하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 임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김영남 정책위원장 보시기에 양대 정당의 공천 아직까지 네. 개혁신당은 공천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죠. 양대 정당의 예. 공천에 많이들 또 이제 유권자들이 네.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다들 아시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이른바 비명횡사의 하이라이트를 어제 찍었죠. 서울 강북을에서 박용진 의원이 그 탈락하면서 비명은 살아남기 어려운 살아남을 수 없는 공천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국민의힘 공천은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시스템 공천 반복을 했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2월 29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이후에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교체가 됐어요.
어떤 점이요?
아니 그전까지는 현역을 다 살리는 공천이었잖아요. 그런데 2월 29일 날 쌍특검법이 재표결 이후에 폐기된 이후에부터는 하루에도 현역 의원 6, 7명이 날아가는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면 2월 29일까지의 시스템과 3월 1일 이후의 시스템은 완전히 서로 다른 시스템이었던 거죠.
아하, 일관성이 그쵸. 있죠. 김건희 여사 방탄 시스템이었던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런데 네. 그 공천의 어떤 룰이나 시스템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시스템 공천은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했으면 그냥 조용히나 있으면 50점인데 잘한 것처럼 자꾸 떠드니까 그 누가 몰라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신데 영부인 특검법 폐기 이후에는 태도가 확 바뀐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 사실은 뭐 22대 국회는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건 양당 공천 과정 보니까 22대는 한 술 더 뜰 것 같아요.
네. 점입 가격일 것이다. 김준우 대표는 양대 정당의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그래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을 좋은 걸 딱 내는 날 공천 잡음 팍 터져가지고 뉴스에 가려지면서 아 도대체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총선 구도는 언제 오는가?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늘 이제 불만이 그래서 아니 뭐 차제 좀 법을 바꿔서 공천을 좀 일찌감치 하고. 이제 등록을 일찌감치 하고 선거운동을 차라리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의원님들이 그걸 싫어하거든요. 선거운동 기간을 미국처럼 막 길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짧게 해야 현역이 유리하고 또 몸이 덜 피곤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회 기득권이 이제 안 바뀌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특정 지역들 예를 들면 뭐 영남에서의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사실은 공천 잡음이 있어도 어쨌든 당의 공천이 당선 확률에 뭐 9할에 가까운 9할이 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좀 그걸 비평을 해도 무기력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몇몇 후보자 공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재고를 한다고 하니 그나마 시민 입장에서는 다행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네. 자, 아직까지 공천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백지원 부대변인에게는 오늘 이제 경선 발표된 곳 중에서 서울 중성동갑인데 이 지역에서 결선 투표를 냈던 하태경 그리고 이혜훈 두 사람 중에서 하태경 의원이 패했고 이혜훈 전 의원이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여성 가산점 5%가 조금 논란이 되는 모습입니다. 왜 전직 의원인데 전직 의원이면은 여성이라고 가산점을 주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영 전 장관께서도 여성으로 가점을 받았지만 경선에서 탈락을 하셨고요. 이것은 네. 후보 개인의 역량이 관여하는 부분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중구성동 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민으로서 글쎄요. 하태경 후보가 과연 저희 지역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고 소구력이 있었는지는 조금 그렇게 크게 경쟁력은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선대위에서 공관위에서 다 밝힐 겁니다. 지금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 결과에 대해서 후보들에게 전부 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께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결과를 보고 승복하시는 자세를 보이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남 의장께서는 여성이지만 전직 의원에 대해서 가산점이 주어진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여성이나 신인 가산점을 대부분의 정당들이 부여를 하죠. 그런데 이해운 후보는 삼선 의원 출신이에요.
네.
삼선 의원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게 맞나라는 의문은 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비례 초선이 뭐 지역구 처음 도전하면 뭐 5% 정도 주는 것까지는 몰라도 그 이상은 좀 과하지 않냐.
아니 그러면 여성 가산점을 이렇게 부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성 정치인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의원이 다음에 당대표에 도전하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도 여성 가산점 줄 건가요?
네.
그 조금 감으로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삼선 의원 출신인데 가산점을 받는다는 건 좀 이상해요.
네. 어쨌든 뭐 당에서 기준을 정했고 결정을 내린 사안이긴 합니다만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입니다.
네.
한기 전 부대변인에게 질문하면 여기는 또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여기서도 하위 10% 평가. 여기는 현역 의원과 전현직 의원이 대결했는데 하위 10% 평가가 결정적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하위 평가를 빼고는 당원과 여론조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앞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박용진 의원이랑 가까운 사이긴 한데
예.
그 본인은 경선 결과에 승복했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뭐 이걸 보고 비명행사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만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당에서 매 총선마다 하위 10%, 하위 20% 컷오프가 있어요. 그럴 때 정치인들은 개인이 정치적 선택을 하죠. 내가 이거 억울해서 수용 못하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살아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수용하고 한번 경선해 볼 것인가. 그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겨서 돌아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2016년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당의 공천이 잘못됐음을 유권자들이 사후적으로 추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 돌아오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박용진 의원께서는 하위 10% 받아들인다. 감 좀 더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서 경선에 임한 거고 패했잖아요. 그럼 그냥 거기서 끝난 거거든요. 본인이 선택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면 되는 문제인 건데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뭐 비명, 친명 나눠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개파 이전의 정치인의 자세로 별로 적절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거는 이것대로 뛰어든 플레이어들이 수용한 룰대로 결과가 나온 거니 이대로 그냥 본선을 치르면 된다라고
이렇고 저렇고 할 얘기 김준우 대표한테 여쭤보고 혹시
네.
김영남 의장이 더 하실 말씀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상 박용진 의원이 좀 불리해졌던 것도 원인이 아니겠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뭐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이게 단순 당내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전체에서 민주당이 유권자들한테 보내는 신호의 측면에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박용진 의원이 탈락하고 은평에서 강병원 의원이 탈락하고 청년 전략 지역구인 서대문에서 권지웅 전 최고위원이 탈락하고 이 메시지 자체가 과도한 친명 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이 지금 약간 지지율의 어떤 그 반사체로서 받는 부분까지 그게 생겨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비명 혹은 친문이 비례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표주기 싫다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이 부분이 공천 잡음이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부득이하게 뭐 정권 심판해야 되니까 민주당의 표를 여전히 줄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게 비례대표에서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먹는 방식으로 이게 민심이 작동하게끔 더 가속화하는 것이 박용진 알겠습니다. 낙천의 어떤 효과다라고 보여집니다.
김 의장님요?
박용진 의원이 마이너스 30%를 적용받는 하위 10%의 평가를 받고도 경선에 임하겠다고 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네.
사실은 그걸 본인이 하위 10%에 내가 속할 만하다고 받아들인 건 전혀 아니잖아요.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뭐 정해놓은 것 같으니 내가 페널티를 먹더라도 경선에 임하겠다고 했을 뿐이고 이게 지금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승복 못하면 탈당하면 되지 이런 식의 논리는 전형적으로 그런 현상이 반복되면 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 내가 당을 떠나냐. 뭐 지금 부조리한 게 있더라도 내가 남아서 이 당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뭐랄까요. 그 처신을 판단을 잘못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하. 저는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지금 많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알고 예. 보니까 마이너스 20%를 먹었던 거예요.
아하.
직전 원내대표잖아요. 저는 네. 정당 예, 생활을 하면서 바로 직전에 원내대표가 마이너스 20% 감점 대상이 되는 건 처음 봤어요. 정말.
네.
이건 조금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그러니까 있는 그런 현상은.
이런 공천 결과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 판단. 이거는 본선에서 민주당이 당연히 감당하고 평가해야 될 몫인데
네.
제가 탈당 얘기를 한 것은 보통 짧은 시간 내에 당의 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없으니 수용이 안 될 때는 내가 개인 경쟁력으로 돌파해본다는 선택을 정치인들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선택하는 대신 당에서 결정한 룰을 받아들이고 이게 수용을 한 다음에 경쟁에 임한 거라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왈가왈부하기에는 좀 뒤늦은 감이 있지 않냐라는 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공천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구 중남구 지역의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경선을 거친 거죠.
네.
경선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백지원 전 부대변인에게 이게 공천이 그대로 진행됐다라는 점 또 하나는 지금 재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빠른 재검토 결론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게 재검토라는 것이 이미 경선을 통해서 국민과 당원이 결정을 할 후보를 지금 과거의 논란을 다시 가지고 와서 후보에서 떨어뜨린다? 이럴 거면 차라리 경선에 치르지 못하도록 컷오프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미 경선 과정을 거쳐서 후보로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당에서 재검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저는 이 공천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실언이나 어떤 과오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후보 개개인이 본인의 책임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또 하실 것이고 최대한 빠르게 피드백을 한다고 당에서 조치를 취한 것 같긴 하지만 이미 경선으로 확정된 후보를 뭐 다시 취소를 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은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대로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 지금 비대위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비대위원이 김경률 위원, 박은식 위원, 한지하 비대위원으로 지금 보도가 됐었는데
예.
그분들이 과연 지금 보수 정당과 우파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당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실언이나 과오에 대해서 각자 개개인 후보들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에서도 잘 수렴을 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저는
한동훈 잠깐만요. 한동훈 위원장은 도태우 공천 후보자에 대해서 과거 발언 국민 높높이에 맞게 재검토하겠다고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는 아주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지금 들었다 생각합니다. 계속 공천해서 그냥 그 일베 출신들도 우리 당이 기조에 맞게 공천한 거다라고 딱 계속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네.
별개로 청취자분들께서는 정보를 드려야 되니 당에서 경선 과정을 거쳐서 확정됐으면 뒤집으면 안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에도 엄연히 다 재심 절차라는 게 있고 그 공천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이잖아요. 공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보증해서 추천하는 건데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을 게이트키핑해서 내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놓친 게 있어가지고 컷오프가 안 됐거나 부적절한 사람이 공천됐으면 재심해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게 시스템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되고 난 뒤에 그냥 우리 일베 출신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니 민주당 입장에서 매우 흡족한 어떤 결과라고
네. 잠깐만요. 일베라고 하는 것은 발언한 우리 패널의 개인적인 주장이니까요.
아, 실제로 일베 글을 뭐 공유했다고 하니까요.
청취자분들께서 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베 출신이라고 하시니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는 본인이 일베 출신이다 선언을 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 네. 후보가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적절히 논의해서 조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패널분들 잠깐만요. 각 당의 입장을 또 주장하고 대변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열린 토론이니까 가급적 분석적 차원에서 네. 말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이제 다른 건 다 떠나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이제 국민의힘에도 당원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거를. 그래서 당원을 위반한 언행을 한 적, 그러니까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완전 전향적인 입장에 가진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이게 바뀌어가지고 당원에 집어넣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가진데 생각이 다른 정당에 가입해 있는 거죠. 도태우 변호사가 당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자유통일당에 가시든가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김진태 지사도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컷오프가 될 뻔했다가 어쨌든 본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공천을 받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을 받으려면 5.18 민주화에서 단순 과오를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재적으로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는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과거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이준석 대표 시절 같으면 도태우 변호사는 아마 컷오프 됐을 겁니다.
그쵸.
경선에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시절이니까 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배경은 뭐냐? 도태우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 그냥 꼽기만 해도 당선된다는 대구의 공천을 받은 배경은 다 알잖아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힘이 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한두 가지 예로 사실은 전체 총선판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휘청거리는 예가 많았기 때문에 글쎄요.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결단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백지원 전 보도배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시간은 좀 계속 좀 뭐 이걸 하루 만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다려봐야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향력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태우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을 제치고 지금 승리를 해서 후보로 확정이 된 네. 분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런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서 소명 과정도 거칠 것이고요.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예. 목소리로 공천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제가 그리고 그분은 민주당 사정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분은 혹시 탄핵도 안 당한 분이고 탄핵당한 대통령이라. 네,
누구 몫이 문제가 아니라 그 캐릭터가 부적절하냐 적절하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격전지를 가봐야 돼서 여론조사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의뢰를 해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휴대전화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격전지 지역입니다. 바로 인천 계양을인데요. 관련된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48%, 원희룡 전 장관이 36%로 나타나는데 김용남 네. 의장이 보시기에는 48대 36에 일단 뭐 이 한 여론조사만 가지고 우리가 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한 달여 가까이 시간 남아있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확실히 국민의힘 쪽 과표집 기간이 끝난 것 같아요.
어떤
가장
의미입니까?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근 한 달 이상 동안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일이 치솟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많이 올라간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나온 여론조사는 완전히 이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꺾이는 여론조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새에 국민 전환이 있군요.
그러니까.
네.
근데 국민들의 어떤 성향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며칠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 원인은 뭘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거의 끝나가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이 전화를 기다리던 그 기간이 종료된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과표집 기간 더 잘 아시잖아요. 여론조사 전문가시면서 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행자입니다.
과표집 기간이 끝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12%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원래 계양을이 항상 그랬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면 이거나 이거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준호 대표님 이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천계양을 지금 254곳의 전체 지역구 중에서 지역구 선거 중에서 이 지역이 정말 최대 격전지다. 여기만 보면 된다. 선거 결과가 총선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지 이곳에서의 선거 결과가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뭐 매번 키포인트는 좀 다른데 대선 주자가 배치돼 있냐 안 돼 있냐 예. 이런 거니까 전통적으로는 그래도 역시 종로가 주는 의미가 남달랐는데 이번에는 대진이 그렇게 재밌는 매치업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낼 수 있는
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곽상원 변호사 카드가 차라리 저는 전현희 위원장이 낫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인천 계양을
인천 계양을요. 네. 이번에 원희룡 그 전 장관이 이제 키포인트 지역으로 만든 거죠. 원희룡 장관은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양대 비대위원장 후보였죠. 본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거기서 안 되면 그 최소한의 어떤 상징성을 위해서 종로 출마를 원했는데 최재형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켜나가지 못한다면 애매한 수도권 지역에 나가서 분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큰 후보와 대적하는 것이 본인의 체급을 유지하는 방법이겠다라는 정무적 선택을 해서 이 지역구를 택한 거고 그래서 크게 지더라도 그러니까 지더라도 크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 제가 좀 저렴한 표현을 썼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선택을 원 전 장관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정권 심판론이었거든요. 정권 견제론이었는데 한 지난주까지 민주당이 공천 잡음이 너무 심해지면서 그 메인 전선이 많이 희석되거나 흐트러졌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 백주 대낮에 상관의 잘못된 지시로 해병 대원이 목숨을 잃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으려고 했던 박정훈 대리형 탄압하고 여기 이 모든 사건에 얽혀있는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절차 같은 거 이런 거 다 건너뛰어가면서 네. 급하게 호주 대사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한기 부대변인 정말 죄송한데 그 이야기도 주제도 나눌 테니까 인천 계양을 좀 집중하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권 심판론이 다시 한번 불이 지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심한 상황이면 총선에서는 강경파들이라든가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통 후방 배치합니다. 그래야 뭔가 차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정권 들어와서 가장 강경파에 속하는 사람이고 가장 친정권에 속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단순히 이재명 대표와의 매치업 이전에 정권 견제론을 한 몸에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권의 평가에 따라서 지지율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거의 접전 양상으로 거의 따라잡은 상황이었었는데 선거구가 좀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미세 조정이 있었죠.
네, 미세 조정이 있으면서 사실 뭐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지역이 그쪽 지역으로 포함이 되고 불리했던 지역이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면서 뭐 게리맨더링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원희룡 장관이 지역 구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시간은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가령 이재명 대표가 현수막을 위해서 베어버린 나무에 뭐 초록을 입히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시민을 밀친다거나 뭐 이찍이죠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모습들은 이거는 뭐 지지 정당을 떠나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팩트 확인을 위해서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지역의 유권자 시민을 민 뭐 이 사례가
밀었다는 있나요? 논란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 최근에요?
네.
네. 자, 여튼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는 인천 계양을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조금 최근에 이제 선대위 구성에 이 국면이 전환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준호 대표께 여쭤보면 지금 주로 이제 양대 정당으로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여당은 한동훈 위원장 원톱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극적인 좀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전격적으로 선대위에 참여를 하겠다. 이해찬 전 대표도 참여를 하겠다. 이른바 민주당은 트로이카 체제가 되는데 이해찬, 이재명, 김부겸. 반면에 국민의힘은 원톱. 어떤 장단점, 유불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녹색 정의당은 투톱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아니, 정말입니다. 저희 녹색당 녹대표인 김철희 대표님이랑 저랑 하기로 했는데.
스튜디오 바깥에서는 폭소가 터졌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날 선대위가 출범해서 미리 좀 광고를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다음 주에 못 나올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어서 네. 미리 말씀을
개인적인
드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자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안 물어봤는데 참 열심히 설명하시네요.
공당의 이야기입니다. 네,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의 그 가닥을 잡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가장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찬 총리 그리고 이제 좀 중도를 확장하거나 뭐 이렇게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김부겸 총리를 해서 수습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수습할 게 다 지나버려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천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해찬, 김부겸 전 두 분의 총리가 개입할 수 있는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다기보다는 메시지 관리를 통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조국 혁신당의 높은 지지율을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뺏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른바 뭐 차단 정도의 효과밖에 누리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 늦었다. 말하자면 공천 과정에서 좀 통합의 리더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잡음이 나오면서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불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부겸 총리가 이를 수용한 부분은 다행이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 얼마나 효과를 같은 구성이라도 타임이 좀 안 맞아서 좀 한계가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여당은 예. 쭉 한동훈 체제를 원톱으로 갔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들어오는 자체가 오히려 어색해요. 그래서 1 플러스 4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뭐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좀 밑에서 1 플러스 4 체제라고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당연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김 회장께 여쭙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이제 이 김부겸 네. 전 총리 또 이해찬 전 대표가 참여한 효과가 뭐냐인데 김부겸 전 총리 쪽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 좀 부정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흘러갔던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뭐 그런 효과가 또 노렸던 거 아니냐 이런 또 네. 분석도 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의 선대위원장 수락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상황이 가능해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른바 제3지대의 빅텐트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빅텐트가 쳐져 있으면 지금 이 시점 이전에 어느 시점이 됐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상황 오기 전에 아마 김부겸 전 총리는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도 크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이른바 우리가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삼총당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1월 달에 제가 해드린
무슨 얘기입니까?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 이렇게
세 분의 총리 출신들이 한 당으로 합치는 삼총리가 한 당에 모이는 삼총당
네.
그러니까 이 가능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가능해지려면 사실은 제3지대가 다 하나로 모여 있었다고 하면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게 무산되면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이 민주당에 그대로 잔류하고 있으면서 선대에 합류까지 가능해진 것이죠.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서 컷오프 되거나 뭐 뚜렷하게 원인을 찾기 어려운 많은 감점을 받고 경선에서 패배했던 분들이 그냥 대부분 민주당 잔류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친명 공천을 노고라하고 공천 파열음이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가 쪼그라드는 바람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상황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하천 부대변인에게 이게 궁금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적극적으로 이제 나섰고 정세균 전 총리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나서는 이유 뭔가 이유가 있나요? 또 그리고 나서지 않는 것보다는 나선 이유는 뭔가 자기 스스로 뭐 차기를 노린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차기를 노릴 것 같으면 안 나섰겠죠. 책임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선대위라는 게 늘 어수선해요. 한 달 남짓 짧은 기간 동안 밀도 있게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늘 이견도 있고 충돌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흔히 캠프 정리되면 이제 투표 날이다 이런 말을 막 우리끼리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효과들을 그러니까 이 어수선한 선대위를 분위기를 정리할 수 있는 인사들이 몇 명 있어요. 민주당으로 치면 뭐 이해찬 대표나 김부겸 총리 같은 분이고 보수에서는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공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잡음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선명한 정권 심판론 구도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부겸 총리는 민주당이 180석하고 영광의 시절에 혼자 험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뭐 낙천하고 이랬던 분이고 동시에 민주당이 정부가 이제 레임덕에 빠지는 임기 말에는 또 가서 총리로 도와주면서 책임을 나누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정이 그런 분이에요.
사심 없이.
네. 그래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지금 공천도 다 끝난 상황이고 책임은 나눠지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안 뛰어들었을 텐데 아마 당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지원 전 부대변인 그럼 궁금해지는 것이 민주당은 아까 김용남 의장이 참 좀 솔깃한 분석을 해주셨어요. 이제 지난 일주일 새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주춤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물론 이제 표현상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과다 표집되는 상황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조금 이제 국민의힘이 경계해야 되고 또 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시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원톱이거든요.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 개인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트로이카 체제가 민주당에서 의외로 위력을 발휘한다면 그 부분도 이제 공천 이후의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위협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원톱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누가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이뇨원 전 혁신위원장과의 투톱 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원톱 체제라고 말씀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욱 의원이 4인으로 공동선대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쭉 주도해왔던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으로 메시지를 통일을 하고 경력 있는 정치인분들께서 이제 또 4인으로 공동선대위에서 실무적인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의원 전 장관까지 이렇게 세 분을 선택한 것은 수도권에서 저희가 더 많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실존을 했다면 이미 불거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을 상대로 뭐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했지만 결국 허위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조금 더 실무적인 역량을 강화해서 앞으로 좀 침착하게 나아가겠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보입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원톱 시스템인데 원톱 체제에 대해서요?
확실한 원톱이죠. 네 분의 공동선대위원장은 다 지역구 출마 후보예요. 그러니까 자기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선대위에 자주 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를 더 공고화하는 선대위 구성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언론과의 일종의 허니문 기간도 다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새로운 인물, 뭐 대통령이 새로 취임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한동안은 언론에서 좋게 다뤄주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일정 한도가 끝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발언 중에 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네.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 민주당에서 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해서 꽤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다 덮어지고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는 실수하면 정말 실수한 게 다뤄질 거고 그게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과 같은 태도 뭐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여느 정치인에 비하면 약간 언행이 가벼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짧게 뭐 반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네. 언행이 가볍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선거 경험이 없다 보니 선거 경력이 있는 정치인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앞서 말씀드렸던 네 분께서 해주실 것 같고요. 뭐 자기 코가 석자라고 하셨는데 각자의 지역구에서 선전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하는 모습만으로도 당원들에게 충분히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선거 관련된 이야기도 점점 치열한 또 불꽃을 튀고 있는 것으로 또 판단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와 주시고 또 구독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고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정치의 재구성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하흥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비례 투표 관련한 이야기, 비례 정당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지역구의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또 유튜브로 시청자분들께서 좀 깜짝 놀라실 내용도 있습니다만 녹색정의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례대표 출마 선언을 한 바로 우리 패널이십니다. 김준우 대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6번에 배정됐습니다. 자, 녹색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나서게 된 이유, 또 녹색정의당이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뭐 기준이나 이런 점도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1번은 노동계 인사를 인재 영입을 해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님을 전략 명부로 1번은 나순자 위원장님이시고요. 네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3선하신 분입니다.
예.
3선 중진이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녹색당이랑 저희가 선거연합정당을 해서 녹색당 부대표 허순규 부대표가 녹색당 자체 경선에서 1등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이제 3번, 4번을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전라남도에서 기초의원 재선, 광역의원 초선을 하신 지역구입니다. 모두 비례 아니고요. 이보람이 의원이 이제 되셨고, 4번은 거리의 변호사, 노동계에서 많이 활약하신 권영국 변호사님으로 했고요. 그래서 5번 이하를 저희가 이번에 14번까지 전략 명부를 했는데, 청년 여성, 여성 농민, 그리고 기후 관련 전문성, 장애인 후보, 그리고 이제 지역 대표성 이런 것들을 골고루 고려해서 5번부터 14번까지 네. 이제 공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거를 책임지는 방식과 관련해서 사실 처음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출마 여부가 결정이 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중간에 좀 낮은 지지율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운데 번호로 책임을 져라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끝까지 네. 번호 가지고도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번 주말에 번호를 결정해서.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 네, 뭐, 있다고 저는 믿고는 있는데요. 네. 이제, 물론 뭐, 조금 요즘 최근에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한국갤럽, 이거 조사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데이터가 지금 기억이 안 나기, 그러니까 날짜가 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갑자기 이야기를 네. 안 하시면 좋습니다.
네. 제작진의 네. 이제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투표 의향은 지난 총선 정도의 지지율 정도가 나오고 지지도는 낮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이제 그 중간 정도 값이 될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비례대표를 이번에 2년 순환제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6번이라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석
네.
냈죠.
네, 네.
그리고 6번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리더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난번에 비례대표 5번까지 당선이 됐으면 내가 그 다음 번호 를 지키면서 나까지 당선시켜달라고 네. 당원과 지지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리더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세요.
김용남 의장 녹색정의당으로 옮겨가시게 되나요?
아니요. 네. 리더의 모습을 그냥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네,
자당에 집중해 주시고요. 자, 계획신당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차 공천까지 지금까지 마쳤는데 이게 궁금한 게 네. 다른 당은 공천 뭐 1차 발표, 2차 발표, 더군다나 현역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뭐 경북,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다 공천 후보자를 내게 됐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 출마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구를 출마시킨 거는 아닙니다만 네. 대구에도 두 사람이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경북 지역은 아직 출마자가 없습니다. 지역구 출마자가. 그래서 저희는 뭐 속도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빨리빨리 공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네. 지역구 경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공천 신청했다고 다 받은 건 아닙니다.
예.
컷오프 당한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쟁자가 없다고 해서 예. 공천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다.
그건 절대 그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꽤 많은 분이 저희가 정해놓은 공천 기준에 미흡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정과 부분이나 뭐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네. 공천 신청했다가 공천 못 받은 분들도 여러 명이 계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우리 패널인 하은기 전 부대변인의 친구죠. 이 천하람 최고위원은 지금 어디에 지역구 출마하는 겁니까?
순천에서 출마할 겁니다.
순천에.
예, 예. 지난번에 출마했던 그 지역구에 다시 출마합니다.
한때 뭐 대구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그거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출마하게 되면 천하람 위원장이 원래 대구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소위 대구에 스크럼을 짜고
애플벨트 이야기가 나왔죠.
예. 같이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네. 천하람 위원장은 뭐 4년 전에 출마했던 바로 그 지역에 다시 출마합니다.
김 회장님 근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지역구 출마, 천하람 최고위원도 지역구 출마인데 김용남 의장께서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천하람 위원장도 다 지역구 출마하니까 그러면 당은 누가 지켜요? 손은 누가 키우고?
네.
아니 그래서 그 열린 토론 내 경선이더라고요. 이기인 의원도 도의원 사퇴를 하고 김용남 의장도 이제께서도 하시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롱하는 분도 있는데 거대 정당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출마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지역구에서 생환이 안 되면
예.
그 개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 자체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무조건 원내 입성하는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비례 양당에서 공천하듯이 그냥 신인들 아무도 모르는 1, 2, 3, 4분 공천해버리고 지역구 나가는 사람들을 만약에 떨어지면 당의 생존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소수 정당이랑 거대 양당이랑은 비례나 지역구 공천에 있어서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신 김에 이준석 대표의 이 화성을인가요? 화성을이죠.
네, 화성을.
이 지역의 판세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의 인지도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지역 관리가 잘 돼 있는 편도 아니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거기 뭐 2030이 많아서 나간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20대 30대들이 그냥 이준석 대표를 선호해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유권자들이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비례에 자기를 배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선택을 한 거라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당 자체의 존립을 위해서면 그 이준석 대표가 이미 지역구 출마를 천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핵심 인사 몇 명들은 당연히 비례 배치해서 의회에 들어가야 뭐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여쭤봅니다. 김 회장님. 혹시 지금이라도 뒤늦게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에서 사퇴를 하고 비례대표로 옮겨갈 가능성 있습니까?
안 되죠,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네. 그건 뭐 지역 주민들께 약속을 하고 이미 출마 선언도 했기 때문에
예.
그건 가능성 제로의 이야기고요. 저희는 첫 여론조사가 이제 수일 내로 나올 텐데 그 여론조사를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지금 개혁신당의 전체적인 당 지지도는 낮은 게 사실입니다만 그 같은 지역에서 뛰고 있는 타당의 후보들에 비해서 인지도는 월등하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면은 누구나 다 이준석 대표는 알아보니까요. 그리고 와서 뭐 사진 찍자, 뭐 네. 사인해달라 이런 요청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말 이준석이 화성을에 온대, 동탄에 출마한대라고 썰이 분분하다가 이제 확실하게 지역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께서 태도가 많이 바뀌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 여론조사에서
알겠습니다.
뭐 1등 아니라 2등, 3등을 하더라도 앞에 지지율 2자를 달면 당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백지원 전 부대변인.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련해서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뭐 조국 혁신당이, 조국 신당이 그렇게 큰 부담이 국민의힘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긴 하셨는데 나오고 있는 지지율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을 나누는 성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또 정권 평가에 대한 시각이 부각되고 있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파이가 민주당 계열의 파이가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또 이제 비례투표하러 갔다가 지역구는 민주당 더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조국 신당은 정체성을 확실히 잘 정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극좌 반윤으로 확실하게 정체성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께서는 대부분 넓은 범위에서 이제 민주당 정당 지지자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그쪽으로 유입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도가 좀 옮겨가면은 그건 위협이 아닐까요?
중도가 옮겨가기에는 너무나도 극좌 성향의 정당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참 비례 정당을 선언을 처음부터 하고 이제 친문 세력을 결집시키고 좌파 세력을 결집시킨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은 어떻게 보면 좀 영악하고 영리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겠고요. 하지만 이게 일가족이 합심해서 입시 비리까지 저지른 당사자가 기회균 등 타령하면서 입시 제도를 1호 공약이라고 운운하는 것은요. 참으로 파렴치한 짓이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고
네.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를 적선의 대상으로 평가하는 불쾌한 시선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청년층과 그리고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조국 신당이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 위성정당보다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위성정당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대표는
제가 반론을 좀 해야 될까요?
조금만요. 김준호 대표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네. 한기 부대변인 넘어갈게요. 김준호 대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의 부각이 국민의힘에 주는 영향 또 민주당에 주는 부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분명히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 혁신당 그 자체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어떤 관계 맺음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중도 민심이 이제 어떻게 돌 거냐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지금 사실 어떻게 그래서 마지막에 민주당에 찍을 수 없고 조국 혁신당에도 찍을 수 없는데 그 표가 그러면 누구한테 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뭐 녹색 정의당이든 개혁신당이든 좀 그 외에 양당의 카테고리 바깥에 있는 당들이 다소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분들이 그냥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들이 저는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결과값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투표율에 강성 지지층,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나 연성 지지층에 주는 영향도 있겠지만 스윙 보터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스윙 보터들이 투표장에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분들을 다시 투표장에 나오려고 하면 녹색정의당이나 개혁신당이나 뭐 새로운 미래 이런 당들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포지셔닝할 것인가? 이런 네. 복잡한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백 부대변인께서 조국 신당이 이제 극좌로 결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올라간다 했는데
네.
사실이 아니고 반대예요. 극좌는 어디 있냐면 이제 비례연합정당이 있죠. 민주당. 그 통합진보당의 후신 세력이. 그래서 극좌가 포함되어 있는 그 정당이 원내 진입하는 걸 꺼름칙해하는 민주당의 정통적 지지층이 조국신당으로 옮겨가는 거라서
네.
반대로 분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도 조국 대표 당내에서 제일 많이 비판했던 사람인데 윤리적 평가라는 게 그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진영과 무관하게 수사를 했던 검찰총장이 있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것과
예.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든 도이치모터스 뭘 하든 방탄을 하는 그 집권 여당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불체포특권 포기한다 해놓고 부결 호소를 했던 제1야당 둘 다 방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한테 그 같은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면 유권자들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니네부터 잘하라고 하지.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이 올라가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양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백구 대변인께서도 당연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예.
조국 혁신당을 부활시켜주고 있는 것은 자당의 문제도 있다라는 걸 성찰적 자세로 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입장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 강력하게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조국 신당의 문제점은 조국이라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평가가 국민들이 내리고 있는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도덕적 오점이 있다고 해서 조국 일가가 저지른 입시 비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유죄 판결들도 나왔고요. 조국 전 장관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지점은 본인의 자녀는 어떠한 편법과 반칙을 써서라도 용을 만들려고 했으면서 국민의 자녀는 개천의 용이 될 필요도 없고 가재붕어 개구리로 개울가에서 살아라 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점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파에 상관없이 분노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정치 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구력을 갖게 된 겁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대법원 판결 나고 감옥 가면 그만이잖아요. 정당 차원에서 방탄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양당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보시는 정치공학적인 것 같은데요. 그냥 감옥에 간다고 해서
잠깐만요.
네, 입시 비리를 저지른 잠깐만요. 것에 대한 국민의 잠깐만요. 분노가 사그라들지는 않습니다.
백시원 부대변인 잠깐만요. 하은기 부대변인 먼저 짧게 이야기하고 네. 백시원 전 부대변인도 그대로 기회 드릴게요.
저는 계속 사라져요?
아니 그다음에 바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했던 것이 용서받았다고 조국 장관이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 개인이 사법평가를 받는 것과 사법판단을 받는 것과 정당이 그 사법판단을 받는 개인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별도의 문제인데 근데 지금은 양당에서 사법 지금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을 정당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국 장관 비판했지만 그 사람들 그냥 대법원 판결 받고 감옥에 가든 아니든 뭐 그 결정이 나는데 정당이 뭘 할 일은 없잖아요. 방탄할 일은 없잖아요. 그 얘기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죠.
네. 하시고 순서대로 갈게요. 네.
네, 뭐 그런 정치공학적인 분석도 있겠지만 조국이란 인물의 위선과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김혜동 의원님.
조국 혁신당은 그 탄생 자체가 대단히 병리적인 현상이죠. 왜냐하면 당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당장 다음 주에 수감이 돼도 하등에 이상할 게 없는 지금 법적 지위에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유일한 현역 의원인 황운하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주도하는 정당이 탄생한다는 게 대단히 비상식적인 현상인 거는 틀림없는데 조국 혁신당의 탄생 자체가 불러오는 예상치 않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 조국 혁신당에 표를 주지는 않아요. 다만 이번 총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굴로 치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약간 분리되는 이미지로 총선을 가져갔던 프레임이 깨진다는 네. 얘기죠. 왜냐하면 조국이 등장하면서 누가 뭐래도 조국 대표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선거판에 부각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준우 대표.
아, 저는 이제 조국의 강을 건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조국 장관 당시에 법무장관 인준을 반성한다고 이야기한 정당이고요. 조국 대표는 그 당시에 장관직 수락한 것을 후회한다고 한 분이죠. 요 사이에서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사실 로스쿨을 제가 나왔고 또 변호사로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받았어요. 그게 문제가 됐죠. 근데 제가 아는 로스쿨 입시에서는 최강욱 변호사님 법률 사무실에서 인턴 증명을 받은 게 입시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실은 조국 장관 아들은 로스쿨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네.
예, 그렇지만 그것이 주는 어떤 그런 거를 쓸 수 있는 네트워크와 아닌 경우에 대한 차이들이 주는 박탈감이 또 시민분들한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대학 입시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에서 적어도 한 30% 정도의 입학을 다른 서류 아무것도 안 보고 리트 100%로만 한 30% 정원을 하자. 이런 제안을 지금 국민들한테 드릴 예정입니다.
리트라는 것은 변호사 로스쿨 입학 시험이죠.
네, 네. 법학 적성 시험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령이나 학교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는 거를 근데 전부 다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한 30% 정도의 하는 정책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조국 사태에 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나아가는 길로 가는 것이 정치가 찾는 길이지 네가 잘못했었네, 네가 더 잘했었네 이것만 얘기해가지고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공부를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사위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천 관련해서 또 3월 한 달 동안 선거 캠페인 관련해서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한기 전부 네. 대변인께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뭐 속보는 아닙니다. 이미 이제 오전경에 나왔나요?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비례대표로 사실상 순번 1번으로 확정됐던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이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이 소속돼 있는 전지의 운영위원이 소속돼 있는 금융정의연대가 뭐 반미 운동을 했나요?
아니요. 금융정의연대가 아니고요. 네. 그 결의 하나라고 하는 통일운동단체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예.
그리고 금융정의연대에서 반미 활동을 할 리는 없죠.
아, 네. 그 금융정의연대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네네. 네.
아, 잘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결의 하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실제로 전지에 이 사퇴한 운영위원이 비례대표를 사퇴한 이 전지혜 씨가 반미 운동에 참여한 사실은 있습니까?
네, 아, 뭐, 그, 본인이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네.
이제 그 통일운동 단체다 보니까 보통 뭐 주한미군 문제에 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이제 보통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은 팀스피릿이나 한미연합훈련이 전쟁 분위기를 좀 더 고조시킨다라는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비판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하여튼 반미 성격인데 궁금한 것은 이게 상당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텐데 왜 좀 미리 차단이 되거나 미리 조정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못한 건 뭐 때문일까요?
아, 전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넓게 보면 진보당까지 포함해서 이것 때문에 조국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당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정당이라는 건 이념 결사체인 것이고 지향과 노선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 김영남 정책위원장께서도 그 한 2, 3주 전에 겪으셨지만 이런 거 잘못하면은 당이 망가집니다. 왜냐면은 책임을 못 지잖아요. 공당에서 이거 공천 줄 때는 민주당에서 참여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책임도 못 질 공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 비례연합정당에 뭐 이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들이 조금 손이 안 갈 만한 비례 후보자들이 앞번호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밖에 그래도 여러 정당들이 몇 개가 있으니 대한정당들이 있어서 글로 지금 교차 투표를 뭐 대한 투표를 하겠다는 상황이라 다행인데 언제까지 위성정당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시대 네. 국회에서는 이거 제발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특히 비례 투표 후보자 선정 관련해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옵니다. 연동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후보자 선정 관련해서도 파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분 패널께서는 앞으로 이 비례 투표 후보자 선정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떤 점이 핵심이 되어야 될지 그 부분을 각각 30초씩 이야기해 주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준우 대표께서는 오늘이 출연 일단은 마지막이 되시는 거죠. 선거 전까지는요. 그래서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네, 그 마지막 인사도 좀 함께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끝순서로 하시기로 하고 백지원 부대변인 어때요?
네, 저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라면 무엇보다도 보수 우파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대 국회는 여당의 입장에서 남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는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런 국정과제들에 대한 이해도나 우파로서의 상징성 같은 것들이 좀 담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은기 부대변인님.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가 있잖아요. 지역구 선거에서 이기기 힘든 분들, 장애인, 뭐 기업가, 노동가, 신인, 청년, 여성 이런 분들도 국회에서 대의가 돼야 되는 국민인데 당장 어려우니까 직능별로, 세대별로, 뭐 성별로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서 국회에서 대의대기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 비례대표를 다양성으로 안 하고 무슨 권력에 충성하는 순서대로 배치하고 뭐 이래서 미움받는 건데,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국회의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공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비례대표 신청도 한 김용남 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거대 양당이 소위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병립형 하는 게 나아요. 이건 최악의 조합이고 지금 21대, 22대 연이어서 이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 제발 23대 총선에서는 이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이제
김준우 대표께는 특별히 네. 특별히 1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정당에 대해서 녹색정의당은 지금 고발까지 한 상태죠.
아니, 헌법소원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죠.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비례위성정당이 결국 이제 재방송되면서 준연동형의 시효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병립형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여섯 개 국가밖에 안 하고요. 조금 더 비례성 높은 병립형이 아닌 그리고 준연동형보다는 제도 해킹 가능성이 없는 제도를 다음 국회에서 꼭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2019년 한 여름부터 그 당시만 해도 쭉 정치인이 아니었고 뭐 여론조사 전문가나 이런 분들도 같이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우리 배종천 소장님을 제가 처음으로 방송 여기서 같이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마지막을 가장 초창기에 했던 배종천 소장님이랑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것 같고 이 자리를 거쳐서 사실은 뭐 정준희 교수님 생각도 나고 많은 패널 분들 거쳐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네 명이서 패널이 이렇게 쭉 격조 있게 하는 방송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방송이 계속 좀 잘 살아남고 이 코너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4월 총선 이후에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반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김준우 상임대표에게도 좋은 일이 있기만을 또 더욱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배종찬 소장이 제가 아마 진행하면서 했던 뭐 설명인 것 같은데 일본에는 일본 의회에는 비례대표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한국과 같은 비례대표가 없다는 말 또 그 설명에는 미국의 비례대표는 없죠. 그렇죠?
없죠. 네.
미국의 비례대표가 없죠. 없다는 걸 설명해서 일본에서도 한국과 같은 비례대표가 없다는 걸 설명드리니까 전인집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정치의 재구성 이곳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 부대변인 하흥기 전 더불어민당 상근 부대변인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